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창세기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의심과 불평 없이 묵묵히 그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보여주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요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큰 복이 과연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의 통로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얻게 된 귀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아들 이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질 만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실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누구에게든지 또 언제든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테스트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폐경기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때 웃을 수밖에 없던 사라였고 또 늙은 나이에 정말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얻게 된 그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주시지를 마시지요 라는 불평을 뿜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대로 이삭이 소년, 다시 말해 어린 아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boy 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분명 이삭은 한 10여 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정말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어 이제는 정말로 그를 죽이고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으로 비장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저를 죽이시고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종과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3일이나 걸린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근처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멀리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5절에서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요. 비록 이삭이 아이, 다시 말해 보이이기는 해도 예배자 아브라함의 아들로 자라면서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함을 그가 전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 이삭은 드디어 입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7절 후반입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별 도리 없이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를 따라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단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대충 이삭에게 둘러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에게 칼을 대야만 하는 순간까지 온 것이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 그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간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양 한 마리가 풀숲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번제 의식은 해피엔딩으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후반이죠.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 인륜적 또는 도덕적으로 볼 때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면 신앙이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성과 도덕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아들마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신앙의 원리로 볼 때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후손이 크게 번영하리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두터운 신앙은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두 가지의 자세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생은 평탄치만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쫓아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318명의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며 롯을 구해오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폐역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까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진정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데리고 번제드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중에 우리는 본문 8절에서 그가 했던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말이 12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보여준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참으로 중요한 자세는 바로 첫 번째 전적인 신앙이요, 두 번째 아낌없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두랩돈을 헌금함에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자기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또 어떻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 어떤 제자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는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결코 이성적으로나 이치를 따져가며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한 뒤에 자신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그가 아내 사라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대비하십시오. 두 번째,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